성도들의 견인에 대하여 9항에서 13항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이 13항 그리고 총 15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항과 15항이 이제 두 항을 하게 되면 이제 고백하는 교리는 이제 끝나게 되는데 다 포함시키기에는 또 양이 많고 그런데 또 중간을 또 분류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9항에서 13항까지 보고 다음 되면 그 둘 포함하여서 또 다른 내용들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확신에 대한 것인데요. 도르트 신경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6항에서 8항까지 이 견인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항에서 13항까지 다루는 것은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견인교리 자체에 대해서는 6, 7, 8, 세 항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는 9, 0, 1, 2, 3, 다섯 항에 대해서 다루니까 분량으로 본다면 확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균형을 잃은 듯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학론파가 이 견인교리를 반대하면서 이 상당한 분량 그래서 6항에서 이제 학론파 견해서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견인교리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자기네가 왜 반대하는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견해서에 6항에서 8항까지에서 이 6항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이제 7항 8항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다 이 견인 확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이 그를 염두에 두면서 견인 확신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정통 신앙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항목에 걸쳐서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9항은 견인 확신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다루고 있다면 10항은 이 견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11항은 견인 확신이 항상 그렇게 충만하며 그렇게 확고한지 또 12항은 견인 확신이 유익한가 혹 새로운 거 아니냐 견인을 확신한다 이것은 혹 새로운 것이 아닌가 이걸 다루고 13항은 근데 만약에 유익하다면 이렇게 실족하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큰 범죄를 하였다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도 그것이 유익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9항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학문파가 이렇게 학론파에 반대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서 고백했다면 도르트 신경이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고백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르트 신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지를 먼저 고백하기 때문에 참 그 면에 있어서 참 훌륭한 이런 교회 고백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9항에서 견인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구항으로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음에 대하여 또 참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에 대하여 신자 자신들이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한다. 이 믿음으로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이며 항상 그러할 것임을 곧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 구항 이제 시작하면서 견인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가 선택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확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신자 자신들이 확신한다. 확신할 수 있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한다. 그런데 두 가지를 확신하는 거죠. 하나는 선택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 우리가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거든요. 끝까지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인내, 요 단어 이제 인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이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내한다는 거죠. 이것이 견인인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참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구항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 앞서서 선택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 이걸 하고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확신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확신과 두 번째 확신을 같이 놓고 있는데 첫 번째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 선택된 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받는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된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이 확신이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자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이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믿는 자가 또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인내한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는 이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이 첫 번째요.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확신이 이것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학론파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서 유효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인간이 그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주어진 은혜를 유효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견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견인에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학론파는 똑같이 가르칩니다. 학론파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똑같아요. 그 인내를 주시는 은혜를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또한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조건에 의존하는 구원이 결국 됩니다. 믿음에 의존하는 구원이 되고 만다는 면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개혁교회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라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구항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확신한다는 것은 이 확신이 충만한 확신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요. 정말 충만한 믿음이어서 그에 따라서 이 확신도 충만한 확신이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믿음이 약하여서 이 확신이 약한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 11항 여러분 보시면 11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1항에 가면은 11항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잃었다기보다는 11항에 보면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의심들과 싸우고 또 무거운 시험 안에 놓여 믿음의 이 충만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감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충만한 확신이 항상 있는가 확신에 대한 감각이 항상 있는가 그것을 잃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 중대한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 중대한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확신의 수준이 다르고 그 11항은 그 확신에 대한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수준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항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확신해야만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확신을 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한 확신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어만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게 구원파가 그런 질문. 저는 요즘에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아시지만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파가 소위 말하는 구원 상담할 때 던지는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95%가 있으면은 천국 못 가는 거죠. 저는 95%만 돼도 대단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파는 아니에요. 100% 돼야지 천국 가고 99%는 천국 못 가요. 이게 구원파죠. 그런 식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확신은 그런데 믿음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확신이 수반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확신이 가져다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구항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임이 항상 그러할 것임을 곧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구항 번역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지금 도르트 신경은 제가 이제 번역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른 데서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번역한 것이고요. 이제 많은 번역들이 구항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마치 이 믿음으로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임 항상 그러할 것임과 그리고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해놓는데 사실 그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교회 지체다. 나는 내가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떤 것과 같이 가고 있냐면 죄 용서와 영생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이것과 같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이다 라는 믿음하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내가 교회의 지체이다 라는 것과 이 그렇게 내가 교회 지체라면 그 사람은 어떤 거냐? 죄 용서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교회 지체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 순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통을 믿고 죄 용서를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이 같이 고백되고 있죠. 예, 이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견인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10항 우리가 볼 텐데요. 견인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10항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10항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이 확신은 말씀을 벗어나거나 말씀에 있는 어떤 특이한 계시에서 오지 않는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자신의 말씀에서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임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에 대한 진지하고 거룩한 열심에서 온다. 그리고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승리를 얻으리라는 확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잃는다면 이들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할 것이다. 이 시판은 견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의 원천이 무엇인가인데 먼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확신은 말씀을 벗어나거나 말씀 밖에 있는 어떤 특이한 계시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특이한 계시,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 받는 계시, 어떤 특별한 나만 받는 계시, 자기만 받는 계시, 그것이 있어야 확신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예. 성령님께서 이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씀 밖에 있는 어떤 특별한 계시, 내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이 말씀 밖에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자신의 말씀에서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말씀이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계시하셨고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 확신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8장에 있는 내용인 대로죠.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세 번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에 대한 진지하고 거룩한 열심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한 이 확신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 믿음의 실천을 열심히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확신이 더 충만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오는 것이지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우리 소위 직통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가진 자들이 확신이 이르는가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이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항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만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승리를 얻으리라는 확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견인의 확신이 없다면 없는 자 내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그런데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난 잘 모르겠다. 여기에 있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나는 구원 받을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승리를 너는 얻을 것이다. 너가 지금 너도 약하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너가 지금 믿고 있고 너는 과연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없다면 이 보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가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의 필요성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거기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알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고난 그거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셨고 내가 우리도 고난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견딘다라는 것이죠. 이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왜 고난을 견뎌야 되는지, 왜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지 다 그것이 없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견인의 확신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2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동시에 성경은 신자들이 이 생애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의심들과 싸운다고 또 무거운 시험 안에 놓여 믿음의 이 충만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감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증거한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며 성령을 통해 이들 안에서 견인의 확신을 다시 일으키신다. 신자에게 견인 확신이 항상 있는가? 11항은 항상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지는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의 삶의 실제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데 이 생애에서 신자들이 이 생애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의심들과 싸운다라는 것이죠. 항상 확신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생애에서 의심들과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의심들은 육신의 의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생겼다. 너무나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것들과 싸우는 게 신자의 삶의 하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항상 충천하여 항상 승전가를 부르는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의심들이 있으며 또 그것과 싸우며 무거운 시험 안에 놓여 믿음의 이 충만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항상 감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감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절망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칼빈이 그 기독교 강의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질질 끌려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읽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질질 끌려서 간다. 우리의 약한 모습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이야. 그 성도의 신자의 그 삶의 실제를 이 11항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충만한 확신 가운데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의심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시험 안에 놓여서 이 충만한 확신과 견인에 대한 확신을 그 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싸움에서 완전히 내버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당할 때라도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확신을 항상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이들 안에서 견인의 확신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어떤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의심들이 있고 또는 중대한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막 교회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출석해야 되는데도 그 출석을 뭐 막 빠뜨리기도 하고 모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 실제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때때로 뭐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항 이제 12항에서는 이제 이 견인 확신이 유익한가 이 내용을 다룹니다. 12항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 견인의 확신이 참된 신자를 교만하게 하거나 육신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 반대로 견인의 확신은 참된 뿌리니 곧 겸손, 자녀가 갖는 경외, 참된 경건, 모든 싸움 중에 인내, 뜨거운 기도,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진리 고백 안에서 변함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참된 뿌리다. 그리고 이 은택에 대한 묵상은 감사와 선행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와 성도들의 예에서 분명하다. 이 견인 확신이 혹시 해가 되지 않는가? 항론파는 이 견인 교리가 아주 해가 많다. 그래서 견인 확신을 한다면 성도들은 방종하여 타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난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지만 결국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견인에 대한 이 확신은 신자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라고 이제 항론파는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12항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견인 확신이 신자의 경건에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를 교만하게 하거나 육신적으로 나태하게 만든다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견인을 확신하게 되면 교만할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내가 뭐 이 정도 죄야 질 수 있지 또 육신적으로 나태해서 뭐 내가 어차피 견인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뭐 신앙생활 좀 이렇게 게을르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인 확신은 경건 실천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겸손의 뿌리다. 왜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정말 질질 끌려서 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녀가 갖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를 교육할 때 또 철저하게 교육하시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냥 새롭게 하지 않으시죠.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녀는 경외심을 갖습니다. 참된 경건, 모든 싸움 중에서 인내. 그 싸움 중에서 인내할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인내하죠. 또 뜨거운 기도, 기도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진리 고백 안에서 변함없는 것, 그래서 자기 고백 안에서 끝까지 자기 고백을 지키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 기쁨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서 이 견인의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오히려 신자는 감사와 선행에 대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견인의 확신 가운데에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죠. 14망을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다시 살아난 견인에 대한 신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자들 안에 방종이나 경건에 대한 무시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예비된 주님의 길을 조심스럽게 지키는데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쏟게 한다. 이는 이들이 이 길에서 행하면서 견인의 확신을 계속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아버지의 인애를 오용함으로 인해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그 얼굴에 가까움은 생명보다 달며 멀어짐은 죽음보다 쓰다. 다시 그들을 외면하고 그리하여 더 심한 영혼의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12항에서 견인 확신이 유익하다, 이것을 이제 고백을 했는데 13항은 그렇지만은 혹시 이렇게 방종했다가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난 자들에게도 유익한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앞선 고백에서 두 가지 신앙 인물의 예가 계속 등장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 또 베드로 같은 경우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후에 견인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 유익할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이렇게 배도를 해도 부인을 해도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서 또 배도하지 않겠는가, 유익하겠느냐, 여기에 대하여 14망은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 자들 안에 방종이나 경건에 대한 무시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견인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이들이 예비된 주님의 길을 조심스럽게 지킨 듯 훨씬 더 많은 마음을 쏟게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단순한 논리로 하면 정말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해로울 것 같고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이들이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더 해로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믿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인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이게 크게 유익한지를 그 스스로가 알아요. 또 이 견인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자기 믿음이 힘이 없는 것을 압니다. 지금 거기 있는 대로 경건한 이들에게는 그 얼굴에 가까우면 생명보다 달며 멀어지면 죽음보다 쓴 것을 아는 거죠. 신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실족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떠났을 때, 그 은혜를 내가 감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데 내가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가까이 한 것, 그 은혜의 빛이 내게 있던 것, 이것이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위로요 기쁨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빛이 나에게 있다면 뭐 얼마든지 나의 인생길을 그 복됨 가운데서,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그 위로와 확신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하여, 더 심한 영혼의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경성하여서 자기 자신을 더 채찍질하여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더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것이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견인의 확신이 방종과 경건 무시로 연결된다는 것은 그냥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믿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난주일 예배의 말씀 본문이었죠. 설교 본문이었죠. 베드로가 정말 실족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2절 5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5절 보면 이렇게, 그러면 그가 그런 방종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2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선택이 있죠.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리고 그 선택과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구하신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확신 가운데서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예. 실족하였다가 다시 회복한 자들이 어떤 확신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이 확신 가운데 방종하는가, 그렇지 않고 베드로전서 뭐 1장 후반부에는 다 거룩하라, 이걸 또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인내하고 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한 믿음과 또 견인의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더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수준을 볼 때에, 저의 연약함을 볼 때에, 또 저희가 확인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염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적과 같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염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도무지 견고히 할 어떤 것도 어떤 능력도 우리 안에 없으나 주여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굳게 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믿음 가운데에서 오히려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자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요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이 기쁨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